138편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138편 말씀을 보신 표제에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138편에서 145편까지 8편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8편의 시편 모두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윗의 감사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138편에서 145편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을 중심으로 해서 7장 이전과 7장 이후의 생애로 다윗 생애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사무엘하 7장 중심인데 사무엘하 7장 이전에 다윗은 계속해서 투쟁하고 고통당하고 쫓겨다니고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변의 대적들과 영토 분쟁을 겪고 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사무엘하 7장 이후부터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시대에 다윗이 접어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서 사병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평안한 세월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너와 내 후손은 영원토록 이 다윗의 가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넉넉해지고 평안하고 하는 이런 세월이 이 사무엘하 7장 이후부터 전개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세월이 고난당하는 세월이었다면 이때부터 이 세월은 비교적 영광스러운 그런 세월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38편에서 145편까지 전개되는 이 8편의 시편은 모두가 다 이 사무엘하 7장 이후에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다윗의 시편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저작하기보다는 다윗에게 헌정된 후대 사람의 시편일 것이다 라고도 해석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에 너무 흥겨워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138편의 말씀은 아마도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영토 분쟁을 다 끝내고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시기에 평안한 시기에 지나간 세월의 어려운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제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이 138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인데 우선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쉽게 뭐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전심을 기울여서 이게 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고 감격스러워서 드리는 그런 고백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운데 그 다음 말씀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는 말은 신들이 뭘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다른 신들이 고백하는 말이 우상은 없는 존재들이고 세상에 있지도 않는 것인데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우상 무용론이 아니라 우상 부재론 다른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이 일관된 고백인데 여기는 또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학자들마다 해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육신을 지니지 않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것을 신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다른 학자는 신들이라는 말이 이방 나라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왕들을 의미했다, 군주들을 의미했다, 세상을 막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자기들이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일단의 학자들은 이것은 이방의 신들, 이방의 우상들을 의미한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대체로 더 많은 학자들은 세 번째 이방의 우상 신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시면 다윗이 여러 나라의 그 영토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이방의 신 종교들을 만나게 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또 체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모든 이방의 신들 앞에서 그 우상적인 존재들 앞에서 다 함대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1절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그 해석이 제일 합리적이고 또 제일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명을 만나고 여러 민족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신들의 실제적인 존재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신전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이 저 것이다, 살아계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이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가 바로 1절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담대하게 찬송하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했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 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언약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와 예배가 거행되도록 하고, 예배 제도를 확립해서 찬양대를 세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예배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다윗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께서 임재 계신다고 믿고 생각했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했고 그 앞에서 늘 찬송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이 흩어져간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우리 삶의 실천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는 이 일이 없이는 흩어진 자리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도 그렇고, 또 그 앞에 늘 나가서 찬양대 세우고 근엄하게 예배드리도록 조치한 것도 그러하고, 항상 그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이 성막을 기억하고 성소를 기억하고 거기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는데, 오늘 말씀도 그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인데 그 이름보다 더 높은 또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이란 우리 하나님께 붙여졌던 여러 가지 별칭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속성들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산성이시다, 피난처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별칭들, 하나님의 속성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에게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골자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언약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내가 축복하겠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왕위를 이을 사람을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내게는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을 한두 구절씩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 말씀 굳게 붙잡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장로님 네 분이 제게 그랬습니다. 오래전 목사님께서 신방하시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데리고 축복하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부부는 평생 삽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간직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다윗이 붙잡고 살았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환난을 당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낼 힘을 얻고 이 말씀 붙잡고 위로를 얻고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몇 구절씩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의 약속 말씀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들었을 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 굳게 붙잡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으면 그 한절 말씀이 우리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이 찬송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4절 5절 말씀은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하나님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고대 군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까지도 열방의 모든 왕들까지도 다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날 오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은 그들이 주의 왕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윗 왕국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다윗이 목동에서부터 출발해서 군주되고 그런가 하면 작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점점 확장해서 지도를 펴서 그림을 그려보면 다윗 시대의 영토가 어떤 시대보다 더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가 더 넓어졌던 시대입니다.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만큼 영토가 넓어졌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인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의 열왕들까지도 모든 세상의 군왕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경탄하고 놀라고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현재는 열방의 모든 왕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대적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확신은 지금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비웃고 그리고 대적이 되어서 핍박하고 그런 세력들이 남아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들마저도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경탄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게 하실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비판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사람이니까 나도 완전치 못하니까 책망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시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던지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이 죄로 음식이 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살다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이것을 지켜보는 비방하던 사람들까지도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6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내가 환난 중에 그렇게 처해 있어도 하나님 나를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 교만한 척해도 교만한 자의 헛됨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억울함도 연약한 자의 고통도 살피시고 교만한 자의 오만한 죄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니 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마음 괴로울 때가 많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억압당하는 자의 서러움도 기억하시고 교만한 자의 해악도 기억하시면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실 분들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푸시고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 한 구절 제일 끝에 보시면 8절 끝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여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죠. 내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존재,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빚으시고 내 코에 생기 불어넣어준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의 나라고 하는 건 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죠. 그런데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내 자신의 인생을 나를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래 이 구절의 원래 원어의 뜻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완성케 하옵소서라는 거죠. 원래의 의미는 그래서 완성케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말아주심. 지금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나를 완전케 해주시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